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에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수년 전에 단기 선교를 이 브라질 아마존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 전해들은 실화인데요. 어느 나이 드신 이 한 미국 선교사님 부부께서 저희가 선교를 가기로 한 그 지역에 몇 년 전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아마존 인디오들이 사는 그곳의 분위기는 이 처음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독사를 풀거나 또 창과 또 화살에 독을 묻혀서 여차하면 죽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경계태세를 갖추고 일단은 죽이지 않고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났더니 이 원주민들이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이것을 마셔라 라고 하면서 이 독이 든 물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차마 이 물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고 또 배를 타고 돌아오는 그 길에 순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선교사님 부부의 아들이 부모님을 살해한 그 마을로 다시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준 독약을 마시고 순교한 선교사 부부의 아들입니다. 저들이 전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준 그 독약을 우리 부모님이 먹었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진짜 하나님을 당신들에게 다시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을로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을과 주변 마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또 그분들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곳에 들어가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현대판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미국 선교사님 부부와 또 그 아들로 하여금 이 죽음도 무릅쓰고 이렇게 위험한 일을 위해 뛰어들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닙니다. 또 무언가를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뚜렷한 목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허무하게 또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오늘보다 나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내 개인의 부귀영화와 행복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물론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부모된 자로서 부모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명입니다. 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가장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또 사회에서 해야 될 이런저런 사명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질적인 사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 주시는 수단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영원 구원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목적이요 또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고 또 존경을 받을 수도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부름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남은 제자들에게 이 영혼구원의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감당하라 말씀하시며 세상으로 저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70이란 숫자는 이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즉 성도된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의 이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나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복음의 일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목회자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선교사가 되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교회된 우리 모두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서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이 영원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소명적 의식이 많은 사람들 안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라고는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 2절 말씀에서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놀라운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목적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소명적 의식이 희미해져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기도 하고 복음의 사명을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며 늘 실패하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다시금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그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보내심은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통해서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삶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보내시면서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배척당할 수도 있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일을 해내게 하시는데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일꾼들을 계속해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고 또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떠한 도구나 또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담대히 선포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받은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저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섭리를 의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전도 여행 중에 머물 곳과 또 음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실 테니 너는 오직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고라신 또 벳세다 이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제자들을 향해 반대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인내와 또 오래 참음을 통해 핍박과 장애물들을 넘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기에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미얀마에서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는 이 신학교를 졸업할 당시에 그 불교의 나라인 미얀마의 선교사로 자원을 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명의 이 세례 교인을 얻는 데 걸린 시간은 6년이나 걸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헌신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 결과 이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는 6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겨났고 전 세계 선교사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요즘은 나와 내 가족만 돌보기도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가라고 명하시며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일로 인해 많은 제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또 많은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지만 말씀 의지하여 나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배우자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전혀 변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보내시고 또 보내신 이를 의지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영원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부르셨고 가라고 명하시며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이 사명은 그 어떠한 일보다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생명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구원의 사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사명이며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원구원의 사명을 잊어버렸거나 무관심했다면, 또 수단적인 사명만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다면, 또 영혼을 향한 나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면 이 본질적인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간에 생명을 위협받는 핍박의 현장이든지 간에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는 일터이든지 간에 갈등이 가득한 가정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곳에서 한 줄기의 생명의 빛이 되어 우리를 부르신 분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빛의 사명, 이 영원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영원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강박하고 힘들고 또 어려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잃고 또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참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입은 그러한 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영원 구원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따뜻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는 저를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때로는 답답한 마음 가운데 지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 의지하라는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때에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또 담대함으로 떠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앞서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또 나아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